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주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따라 은사와 직임을 행함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유익보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덕을 세우는 것에 노력하려고 했지만 참 어려운 일이었고, 하지만 작은 일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배운 십자가 사랑에 대해 묵상하다가 제가 정작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보다 제 기준을 내세울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가족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의견이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행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행함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명쌤이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나요?
통역 없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눈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 우선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통역이 없는 방언의 기도는 방언하는 자도 이해할 수 없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므로 인격과 삶으로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제가 14장 16절을, 보명쌤이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미하되 어떻게 기도하고 찬미하라고 말씀하나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영과 마음으로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서로 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받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되 특히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간구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따라 서로 소통하고 나눔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과 덕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명쌤이 14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달은 마음으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워줄 수 있지만 방언으로는 1만 마디를 해도 배워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은사이기에 예언과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과 방언은 유익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유익을 끼치는 것에 아주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배워주기를 힘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나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16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악한 데는 미련하여 악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모르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명쌤이 14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방언과 예언은 각각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분명스미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보고 미쳤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킬 한계와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을, 보명쌤이 14장 2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모두가 예언을 말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신자들 가운데 계시다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모여 은사와 직임을 행할 때 무슨 목적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은사와 직임을 행하는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보명쌤이 14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나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0절을, 보명쌤이 14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워주고 있나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배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겉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언과 계시가 다른 것인가요? 계시와 예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의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계시와 예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 정도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따라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은 차례를 따르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예언은 순서를 지키고 예언하는 자들은 서로의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보명쌤이 14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언자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을 여러 명 세우십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 견제와 통제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악용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언이 권력의 도구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시키십니다. 오직 예언을 질서를 따라 함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진양쌤이 14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우선 여기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남편을 둔 아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내들에게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에서 이런 것 같이 아내들은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진양쌤이 골로새서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처럼 신약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자, 진양쌤이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도 머리에 무엇을 쓰면 기도나 예언을 해도 된다고 말씀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네, 우선 여기서 여자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둔 아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아내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해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행함으로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아내들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을, 보명쌤이 14장 3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직임과 은사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일까요?
말씀이 자기로부터 난 것이 아니며 자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은사와 직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선지자와 신령한 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지 다른 직임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사와 직임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절대로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나 직임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진양쌤이 14장 40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와 직임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나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은 잘못 행하면 혼란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와 직임을 구하고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예언과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와 직임을 행하되 항상 질서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사는 저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 갔을 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낯설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그 경험했던 게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문구처럼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 역시 방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방언과 예언을 혼자만의 유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역과 분별함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는 제 은사도 교회에서 질서 가운데 잘 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할 때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질서와 화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은 질서를 따라 적절하게 행함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절제하고 서로 조율하고 구하고 행함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덕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이 되어서 서서히 날씨도 쌀쌀해져 가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메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치나 행복의 기준,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의 근거와 인생에서 처하게 된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가지지 못했을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점이 독특한 관점이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형편에 처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 같거든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감옥에서 저를 나오게 해주신다면 제 인생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다 라는 사실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를 관할하는 군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뒤에서 바울을 지켜만 보면서 저런 능력 있는 사람, 저런 탁월한 학자, 경험이 많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잘 사용하길 바라면서 기도만 하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뒤로 물러나 있던 그런 자리에서 나와서 전면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복음 전파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울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진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바울의 훌륭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바울이 가진 독특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보다는 복음의 확장을 기뻐하는 관점을 가진 거니까요.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놀라운 소식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지 않느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감격스럽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한 거잖아요. 그러니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맞아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사라져도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계획이 틀어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 바울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했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답했잖아요.
이런 말을 보면 세례 요한 역시 자기의 위치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더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고백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세례 요한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의 시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쇠함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은 거네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드러나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숙이란 나의 기쁨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세례 요한이 보여준 복음 중심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기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관점을 옮길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쁨의 관점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성공과 성취, 인정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훈련을 해서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기쁨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중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기쁨의 관점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함이 있어야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네요. 그 안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나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거나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배워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조차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신이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해서 곤고해졌음에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적인 계산과 외교적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의 군대를 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는데요. 전쟁이 히스기야가 바랐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집에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오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임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속히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뒤에야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나흘 동안이나 있었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끝난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심으로써 인간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건데 도리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뜻과 계산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네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각각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서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그 빈자리를 대신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회 질서 유지에 매우 민감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갈등과 소란이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이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면 로마 정치 지도부가 기독교를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가 어떠하든 개의치 않았던 거네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허용하고 이해해주는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 관대하게 서로를 받아들이다라고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때 사도들은 본질인 복음의 진리는 굳게 붙들되 유대인 성도들과의 연합을 위해 몇 가지 사항만 절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즉 본질은 분명히 지키되 비본질에서는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걸 금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합류한다면 방식이나 소속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고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던 태도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굳건하고 비본질에서는 너그러우며 모든 일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비본질에 대해서 상대를 향한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에서의 너그러움이란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배워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듯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본질에서의 너그러움은 실제 삶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착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행실은 가정에서나 이웃들의 평가를 통해서 증명이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삶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함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힘을 경쟁과 억압으로 사용하지만 성도는 힘을 섬김과 선한 행실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속성도 다 그런 모습이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랑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네요.
네,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거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관대한 삶의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삶으로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본질에서는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 삶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같은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바울처럼 살았나를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제가 가진 어떤 작은 것으로 함께 나눌 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더라고요. 참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치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삶은 정말 불행하고 그 끝은 행복보다는 어떤 공허함이나 어떤 누군가의 비난으로 끝나는 거를 살면서 적지 않게 봐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참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앞으로도 이 가치관을 잘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자주 하긴 하지만 가끔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먼저 길러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